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오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맞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 9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 대상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정부의 범죄나 테러 분자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인권을 위반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이란 국방부 관리 2명과 업체 1곳 그리고 중국에 기반한 조직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가 이란 관리들 뿐 아니라 시리아를 지원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반 조직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중동 담당 고위 외교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이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 관련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뮬러 전 국장의 특별검사 임명은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인됐거나 기소가 보장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 보좌관들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나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우려 속에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 미국 정부 채권 등이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증시 지수는 어제 1.8% 이상 떨어졌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7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공약으로 세금과 규제를 낮춰 경제성장을 이루고 기업 이윤을 증대하겠다고 밝혀 취임 초 달러 가치는 오르고 주식가격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잇따른 논란으로 미국의 정치 불안이 높아가면서 국제 투자자들이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두 달여 기간 미국에 불법 체류하다 체포된 사람은 4만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여 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50%가 더 늘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이민세관국은 성명에서 이 같은 수치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서 훈련 도중 중국제 대공화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대변인은 어제 발생한 이 같은 사고로 사망자 외에 병사 8명도 다쳤다며 쌍발총이 오작동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쌍발총은 지난 2003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맞서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한 나투나 제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휴대전화 메시지 서비스 업체 왓스앱 인수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1억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집행위원회에 왓스앱 이용자 계정과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왓스앱은 지난해 이용자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이용자 아이디와 연계할 수 있게 해주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며 모두 함께 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든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잘 가꿔서 꽃을 피우게 할 책임이 우리 어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전과 불안한 정세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길에 오른 어린이가 최근 2년 새 3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발표했는데요. 주로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기니, 시리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내전지역 출신 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넌다 하더라도 이곳 땅에서 보호자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정착을 돕겠다면서 접근해서 노예로 팔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인신매매범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관계자는 이런 약탈자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 수용시설 개선과 가정 위탁 확대 등 특단의 대책과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30도, 신의주 14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5도, 함흥 16에서 32도, 끝으로 청진은 10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 머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Just Another Woman in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strong, I'm sure, I'm in control, a lady with a plan, believing that life is a neat little package I hold in my hand. I've got it together, they call me the girl who knows just what to say and do. Still I fumble and fall, run into the wall, 'cause when it comes to you, I'm just another woman in love, a kid out of school, a fire out of control, just another fool. You touch me and I'm weak, I'm a feather in the wind, and I can't wait to feel you touching me again. I'm just another woman in love. So pardon me if I should stare and tremble like a child, that wanting me look all over your face is driving me wild. I'm just what you make me, can't wait till you take me and set all my feelings free. I know that you can, so come be my man. Tonight I wanna be just another woman in love, a kid out of school, a fire out of control, just another fool. Touch me and I'm weak.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던 미국 당국이 이 관련 제재 해제를 이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내일 이란 대선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고요. 또 일본과 중국이 정상 간의 정기적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요 제재 조치들을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들과 이란 측이 합의했었는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단행됐던 관련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이번 조치가 이란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쪽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허술한 조항들이 많다면서 집권하면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명의 서한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한 공개 직후 틸러슨 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을 지금 억제하지 않으면 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 국무부가 이 핵 합의에 따른 제재를 계속 해제하기로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 국무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배경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요소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집권 후 3개월 동안 현실적인 정치 상황에 맞춰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행보를 가다듬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해제 유지 조치로 이란 핵 협상은 일단 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탈퇴하는 한편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단절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속속 철회되고 있는 사례와 이번 일을 연결시켰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최근 이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방 관계자들과 또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한 곳에 대해서 이 별도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내일 실시되는 이란 대선과 연결짓는 그런 시각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미국 등 6개 나라들과 핵 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내일 대선에서 재선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로 분류되는 로하니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 서방 측과 대화를 강조하는 인물인데요. 최근 강경 보수파 진영에서 이 검사 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에브라함 라이시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이 로하니 대통령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핵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강경 보수파가 이란에서 집권할 경우 이 미국과의 대치 국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연일 이 보수파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일찌감치 이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로하니 현 대통령의 유세 내용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 가치 없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여로 이 모든 것이 지워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 글이 로하니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이 연임 저지 를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이란 대선전이 막판에 가열되면서 부정선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로하니 현 대통령은 이 최고 지도자가 통제하는 이란 정예 군인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 대선에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개혁파 현 대통령과 강경 보수 후보가 맞선 이란 대선.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예, 투표율이 임박한 선거전의 막판 판세는 일단 이 로하니 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9일 공개된 이란 학생 여론조사국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라이시 후보가 27%, 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25%로 3위였는데요. 지난 월요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갈리바프 시장의 지지세가 얼마나 이 라이시 쪽으로 갈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갈리바프 후보 사퇴 직전 실시돼서 화요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IPPO 조사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61%를 기록했고요. 라이시 후보가 27%, 갈리바프 시장은 10%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일 이란 대선 당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대선 투표일인 내일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이 9일 동안의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벌인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오늘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오전에 이준규 주일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의 조사선이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와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온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한국의 해양 조사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일본의 NHK 방송은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촬영한 이 독도 주변 한국 함정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온 함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한국어로 소속이 적혀 있었고요. 이 배의 이름은 해양2000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17일 오후 1시 30분께 다케시마 남서남 방향 40km 지점에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이 사전 동의 없이 해양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벌인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를 해왔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일본 측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반박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동해상의 작은 섬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이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인 데 대해서 이 자국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항의한 바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중립적인 명칭으로 이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는 이 섬은 이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섬이 지난 1905년에 이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의 편입고시 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면서 이 주변 해역을 영해로 규정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제의를 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두 나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이 정상 간에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동까지 이틀 동안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정상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화요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는 이 친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이뤄나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예. 자, 일본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일로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서 유럽을 연결하는 이 거대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서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친서에서 향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이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다고 하던데요.
네, 이 중국은 일대일로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7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7개국 G7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만 불참한 상황입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일본이 얼마나 빨리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를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까지의 모양새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특히 내년 중국과 일본이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한 지 4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시 주석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내년 말까지는 일본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 지도급 인사들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0년 11월 당시 후진타오 주석과 이듬해인 2011년 5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니카이 간사장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니카이 간사장이 일대일로 포럼에 참가한 것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첨예한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센카쿠 열도, 이 중국에서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심쩍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초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특별 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특별 검사로 임명됐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첼시 매닝 일병이 어제 출소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미국 정가를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특검에서 다뤄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독특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상 지휘체계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임명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거나 기소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뮬러 전 국장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2001년 9월 초에 이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FBI 국장 자리에 올렸는데요. 2010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2년 동안 더 FBI 국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FBI 내부에서도 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뮬러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특별검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어떤 사건을 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수사 범위라든가 직원,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활동에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해서 또 정치권에 충격을 던져줬었죠.
예, 자, 백악관은 그동안 특별검사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검사 임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철저한 조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가 외국 정부 사이에 트럼프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사이에 아무런 내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신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역사상 정치인을 상대로 한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언론이 꾸며낸 이른바 가짜뉴스라면서 비판해왔죠?
맞습니다. 이 어제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or more unfairly.
네,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자신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자들이나 반대론자들이 꿈을 가로막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졸업생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특별검사나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예,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번 특검 임명에 대한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특검을 촉구해왔던 만큼 이번 법무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이 뮬러 전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반응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별도로 조사해온 상원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뮬러 전 국장의 특검 임명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수사가 정치적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란 확신을 미국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킹 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특별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고요. 또 공화당 지도부는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의회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미국의 가계 부채는 12조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19분기 동안 계속 하락했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예, 약 10년 만에 이 미국 가계부채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미국 경기 침체 때 허덕였던 미국인들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을 회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은행 등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돈을 빌리면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소비 지출이 미국의 경제 활동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교육이나 주택 등의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부를 늘리고 또 재정 안정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너무 많이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부채가 늘면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도도 있는데요.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구입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2008년의 국제 금융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당시 그 주택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경제 침체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여전히 주택 융자금이 8조 6천억 달러로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다른 점이라면은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9년 전에 약 6천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연체율은 10명 중 1명꼴인데요. 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앞지르면서 또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년 전 주택 융자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학 학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수가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돈을 벌어도 대출금을 갚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요. 경제학자들은 이같이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택 용자와 달리 학자금 대출은 채무 구조 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그 미국 젊은이들이 결혼 시기를 미루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게 학자금 대출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이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자금 대출을 경제학자들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빚을 얻어서라도 대학을 나오면 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임금도 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용시장이 현재 매우 활발한 상태고요. 또 대출을 갚기 위한 금액이 미국인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량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던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이 출소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첼시 매닝 일병이 수요일 어제죠. 이 수감 생활 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매닝 일병은 원래 35년형을 선고받고 2045년에 가야 이 풀려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1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 대규모 사면과 감형을 단행하면서 매닝 전 일병의 형기를 7년으로 대폭 감형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풀려나게 된 거죠.
예, 이 매닝 일병이 무슨 혐의로 수감됐던 건지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라크에서 미 육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매닝 전 일병이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인터넷 폭로 사이트 이 위키리크스에 넘긴 겁니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이 줄리언 어산지는 매닝이 빼낸 기밀 문서를 폭로해서 이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닝 일병은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이 간첩법 위반 등 20가지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매닝 일병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죠.
네, 이 매닝 일병이 폭로한 정보 가운데 일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기밀이었고 또 문서에서 언급된 사람들,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을 돕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 이 매닝 일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닝 일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닝 일병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고발자라면서 옹호를 했죠.
예, 매닝 일병 역시 그 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닝 일병은 국가를 위한 우려의 마음에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닝 일병은 특히 기밀을 유출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에 불복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매닝 일병이 수감된 뒤에 이 성을 전환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매닝 일병이 정보를 유출했을 당시에만 해도 이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형을 선고받고서 자신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밝혔고요. 이름도 여자 이름인 첼시로 개명했습니다.
예. 자, 이번 감형 조치로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 매닝 일병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7년간의 독방 생활에서 풀려나 친구, 가족과 함께 다시금 자유를 누리고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닝 일병이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공화당 정치인들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또 사업가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설공주, 피노키오와 같은 이 수많은 인기 만화 영화를 만들고 또 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환상의 놀이터를 세계 여러 곳에 건설한 인물이 바로 월트 디즈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꼽기도 한 월트 디즈니는 1901년에 태어나서 65세 때인 1966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나서 2차 대전 그리고 냉전이 계속되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태어나기는 미국 중북부 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났고요. 영화 산업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예. 자, 나중에 이제 유명한 만화 영화 제작자가 됐는데 원래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었나요?
순수 회화를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요.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고요. 또 잘 그렸습니다.
네.
미술 학원에도 다녔고요. 또 시카고에 있는 미술대학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화를 그리는 데 뛰어났고요. 결국 그것을 새로운 분야로 발전시키면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월트 디즈니가 1920년대 또 30년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만화 영화 주인공이 바로 미키마우스죠.
그렇습니다. 이 미키마우스는 잘 아시는 대로 생쥐입니다.
예.
예, 귀가 크고 또 흰 장갑을 낀 생쥐인데 그러니까 생쥐 미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디즈니가 탄생시킨 미키마우스는 귀엽고 영리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지금도 디즈니사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Hey! Hey! You! Are you the first original Mickey Mouse?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쥐를 주인공으로 한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1923년에 월트 디즈니는 미국 영화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에서 동생과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라는 조그마한 영화사를 차리고 만화 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창고같이 생긴 아주 작고 허름한 그런 작업실이 곧 그 영화사였는데
네.
뭐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류에 빠져 있었는데 가난한 데니까 그렇겠지만 생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불쌍하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려본 것이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한 시초가 됐죠. 그렇지만 우스운 내용을 많이 담은 이 미키마우스가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28년에 움직이는 그림에 각종 소리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배경음악까지 또 넣었는데요. 화면 동작에 맞춘 오케스트라 연주를 입혀서 이 스팀보트 윌리, 증기선 윌리라는 첫 미키마우스 영화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렇죠. 이 만화 영화는 드디어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특집까지 내고요. 이제는 어른들도 미키를 최고로 좋아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만화 영화 주인공의 말소리를 넣기 시작한 것도 이 미키마우스가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 미키마우스가 하나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 굳혀지면서 재미가 더해졌지만요. 직접 말을 하게 만든 것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 1929년의 일인데요.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 자신이 직접 쥐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처음에 미키마우스는 짧은 말들을 합니다.
Play. 월트 디즈니 만화는 오리, 또 늑대, 돼지 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참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만화 영화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이나 또 중간에 틀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식 영화처럼 장편 만화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대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그중에 첫 작품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입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 아닙니까?
네.
네. 그때까지 디즈니로서는 가장 야심적인 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에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1937년에 제작이 끝났을 때는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때문에 디즈니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죠.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고 아주 대박을 터뜨립니다.
Our house. The lights lit. The lights lit. The door's open. Chimney smoking.
1938년 첫 번째 배급에서 8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수입도 그렇고요. 또 이 영화의 성공으로 동화를 영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또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성공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디즈니는 수많은 걸작 만화 영화들을 제작해냅니다. 이 50년대까지 피노키오, 덤보, 밤비,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터팬 등 유명한 것들이
Where are we going?
Up to Neverland.
Neverland.
All it takes is a little bit of...
네,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디즈니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네. 2차 대전 중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훈련과 홍보물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영화 제작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1941년에는 디즈니 영화사의 화가들과 작가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월트 디즈니,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군요.
네. 디즈니는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분야로의 개척을 시도합니다. 만화 영화 외에 실물 배우를 등장시킨 영화에 뛰어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보물섬이라는 영화입니다. 연이어서 나온 카리비아의 해적, 정글북 이런 디즈니의 영화들은 지금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디즈니는 영화나 또 텔레비전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획기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대형 놀이공원에 집중해서 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디즈니의 새로운 사업은 디즈니랜드 건설이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 자신의 영화에 등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물로 재현시켜서 그것을 놀이공원, 즉 테마파크로 만든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새로운 것이어서요. 계획 때부터 아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1955년 7월 18일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Disneyland is your land. Here age. 네, 월트 디즈니가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디즈니랜드 개막식에는 당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I have a wonderful view of the Mark Twain. She gets ready to start on her maiden voyage. The Mark Twain, a proud symbol of that. 디즈니랜드에는 개장 이래 5억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요즘도 한 해 방문객이 1,7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자, 디즈니는 또 1965년에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디즈니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요. 1966년 12월 15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 그가 사망한 후에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다시 디즈니사를 이끌어갑니다.
네. 이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2013년도 입장자 수는 대략 6천 내지 7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즈니랜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1970년대 이후로 일본이 이제 세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올라서면서 디즈니의 독주는 조금씩 깨져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사는 1989년에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미녀와 야수라든지 알라딘, 라이온킹 등의 작품으로 디즈니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작품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그의 영화사는 자신의 작품으로 영화 예술계 최고의 상인 아카데미 상을 22가지나 받았습니다. 디즈니는 같지만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이자 가장 유명한 비정치적 공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This will all be mine.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또 사업가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mend, M-E-N-D,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멘드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Let's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언이 부른 All By Myself,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un. Those days are gone. Living alone,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But when I dial the telephone, nobody's home. Sometimes I feel so insecure, and love so distant and obscure remains the cu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5월 18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법에 서명했습니다.
The valley of the Tennessee River lie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It covers an area of 40,000.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딜이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뉴딜 정책의 하나로 루스벨트는 1933년 오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7개 주에 걸쳐있는 테네시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로 1942년 초까지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댐에서 나온 전기로 전력을 공급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오늘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 전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는 이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계엄 해제와 휴교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서슴지 않았고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 예비군 부대에서 무기를 증발하여 계엄군과 맞섰다.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 비탈에도
부상당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포악한 진압을 알리기 위해 광주 중심지인 금남로로 몰려갔고 여기에 광주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공수부대원 천여 명을 투입해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후 진압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최소 191명이 사망했고 8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